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 기간에 김 위원장에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심이 많다면서 교황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며 적극적인 환대 의사를 밝혔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주면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순방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17일과 18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김 위원장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고위 외교 관리들이 오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3자 회동을 갖고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동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콩슈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 또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 지역 담당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북중러 대표들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의 3국 간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모그룰로프 차관과 최선희 부상이 어제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평양 방문을 전후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며 대북 공조를 논의한 뒤 이루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전망치 3.9%보다 0.2%포인트 낮은 겁니다. IMF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무역 갈등을 세계 경제의 위험 요소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가 0.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본 유출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오늘 태국을 비롯한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일본 메콩 정상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태국과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일본 메콩 정상들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상들은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협력 방안을 담은 도쿄 전략 2018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메콩 지역의 정보통신기술,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건설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정부 언론인이 터키에서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터키와 사우디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출신으로 미국에 망명해 있던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는 지난 2일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을 방문한 이후 실종됐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터키 경찰은 카쇼기 씨가 영사관 내부에서 살해됐다는 것이 경찰의 1차 평가라면서 살인은 사전에 계획됐으며 시신은 그 이후 영사관 밖으로 옮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카쇼기 씨가 영사관을 스스로 떠났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사우디 정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타이완이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타이완 선거당국 관계자를 이용해 다음 달로 예정된 지방선거 때 동성결혼 합법화와 관련한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중앙선관위는 지난 8월 동성결혼 법제화와 관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시민단체의 청원에 따라 1개월간 검토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현지입니다.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에 대한 공동의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 당국자들은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분쟁과 같은 갈등이 북한 문제 협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 내 사찰 활동은 관련 당사국들의 정치적 합의와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의 승인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다가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1에서 2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에 대한 공동의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발전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를 미국이 적극적으로 화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방문 이후 한국에 이어 8일 중국을 찾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베이징에 머무른 시간은 반나절도 채 안 됐습니다. 먼저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난 폼페오 장관은 중국 측과 전날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과 여기서 이룬 진전 등 방북 결과를 공유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임무를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확실히 하길 원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현안에 대해 유익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폼페오 장관은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의 회동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자신의 방북 결과 등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역과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미국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중국은 폼페오 장관에게 작심하듯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고조시키고 타이완과 관련해 중국의 권리를 해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것이 상호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양국 관계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내정과 외교 정책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또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문은 한반도 문제 등 지역의 주요 이슈에 관해 중국과 의견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양대 대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양국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고 역설했습니다.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폼페오 장관이 중국 측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에 대한 공동의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은 일치된 대북 압박을 유지하며 북한이 신속히 비핵화한다면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노워트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폼페오 장관이 방북 상황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일관된 입장을 갖고 중요한 노력을 해온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왕이 외교부장은 폼페오 장관에게 미국이 북한의 안전과 발전에 관한 합리적인 요구를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왕 외교부장과 양 정치국원을 만나 북한 비핵화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일 아시아 순방에 앞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중국이 문제 해결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일이 잘 진행돼 정전협정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중국이 이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언론은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 측과 종전선언과 제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도했지만 미국과 중국 정부 모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별도 회동 없이 출국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 당국자들은 무역 분쟁 등 양국 간 갈등이 북한 문제 협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큰 지렛대를 갖고 있는 중국이 과거보다 미국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8일 북핵 문제 협조를 요청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안정적인 미중 관계가 국제문제 협력의 기본 바탕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미국이 무역 마찰을 고조시키는 등 중국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미국이 무역과 외교 부문에서 계속 압박을 가할 경우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관계 악화가 북한 문제 협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왕의 외교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이 근본적인 이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같이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국이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대북 압박을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중국은 최근 유엔 총회 등을 통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겁니다. 아울러 중국과 북한 간 일부 무역이 재개되고 있는 점을 제재 완화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들어 중국이 무역 갈등 때문에 북핵 문제를 과거처럼 돕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계획 발표가 이뤄진 뒤 하루 만에 이를 취소하며 중국을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비핵화에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대중무역과 관련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중국이 이전처럼 비핵화 절차를 돕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여러 차례에 걸쳐 북중 국경 지역이 과거보다 느슨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유류가 선박 간 환적 등 불법적인 형태로 북한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도 거듭 비판해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정제유 수출량은 크게 감소했으며 안보리가 설정한 연간 상한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유엔에 보고된 정제유 반입량은 공식적인 수출만 집계한 것일 뿐 실제 유입량과는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9일 대북 제재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ssessed and we can say in no uncertain terms that the cap of 500,000 barrels has been breached this year. We continue to see illegal imports of additional
올해 북한에 허용된 정제유 상한선 50만 배럴을 확실히 넘긴 것으로 판단되며 안보리 결의가 명확하게 금지한 불법 정제유 수입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이뤄지는 사실을 계속 목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달 17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이 올해 8개월 동안 80만 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s 160% of the 2018 annual cap of 500,000. In reality, we think they've
헤일리 대사는 이런 규모는 2018년에 허용된 상한선 50만 배럴의 160%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첫 8개월 동안 허용된 양의 4배를 확보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3일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마셜 블링슬리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북중 교역이 늘어났느냐는 질문에 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We're watching the cross-border traffic very carefully and I think we're concerned about that. The big thing to focus on though is the ship-to-ship transfers in the
북중 국경에서 이뤄지는 교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우려하고 있지만 크게 집중해야 할 부분은 중국 해에서 이뤄지는 선박 간 환적이라는 겁니다. 블링슬리 차관보는 북한이 안보리의 유류 거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이용하고 있다며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 내 사찰 활동은 관련 당사국들의 정치적 합의와 IAEA 이사회 승인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등의 사찰을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실시할 계획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사찰과 관련한 IAEA 역할에 대해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는 VOA에 북한 핵 프로그램의 검증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길 기대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을 허용한 것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결과를 바라보는 미국 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은 모호함입니다. 지난 8월 빈손 방북 평가를 받았던 폼페오 장관이 이번에는 세부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북한과 합의하길 기대했다는 겁니다.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내용이 많이 없다며 폼페오 장관의 방북 결과에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There hasn't been a lot of details released. And it doesn't look like there's been a whole lot of actual agreements on any particular items that have actually occurred.
데이빗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을 앞으로 예정된 미국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평가했습니다.
But it seems to be that you know this was a short meeting and I think that they're just laying the groundwork for future summit between
지난 3차 방북 때와 달리 폼페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오찬을 함께한 것 등은 긍정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핵화 조치와 관련한 확실한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7일 CNN 방송에 출연해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현재 보이는 것 외에 뒤에서 이루어지는 진전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진전을 이뤘다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미 정부 관리들로부터 북한과 마쿠에서의 어떤 돌파구나 진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전한 겁니다. 아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도 폼페오 장관의 방북 후 기자회견 내용은 북한과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모호한 언급만 있었을 뿐 북한의 확고한 움직임을 확인한 계기는 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이 김 위원장을 만나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프로그램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것을 기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y still have not defined what denuclearization is. They still have not defined and told us exactly what their nuclear program.
북한은 아직 핵 프로그램과 핵물질, 시설에 대해 정확히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정보 없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폼페오 장관과 동행했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Now a senior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 Steve Biegun, and he invited the North Koreans to the meeting in Vienna. They have not agreed to do that. And it seems to me that's where
북한 측과 실무협상을 벌일 비건 대표가 팔을 걷어붙이고 북한과 미국이 각각 무엇을 할지 등에 대한 진중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 초청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 출신인 백톨 교수입니다.
You know, that's a site where they don't manufacture any nuclear weapons or develop any fissile material. That's just where they test things.
풍계리는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핵물질을 개발하지 않는 핵실험 장소일 뿐이며 이 시설에 대한 사찰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풍계리에서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실험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풍계리는 이미 여러 차례 핵실험이 진행돼 수명을 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제안은 상징적인 것으로 비핵화 접근은 아니며 대신 영변핵 시설에 대한 폐쇄 약속이 있었다면 고무적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백톨 교수의 분석입니다.
So it does not appear that they have actually agreed to do anything that would be steps to dismantle their nuclear program. Because they didn't agree to Yongbyon.
대니엘 러셀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차관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거창한 선포와 높은 수준의 선언은 과거 북한과의 대화를 쓸모없게 만들어버린 만큼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논의에 어떤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은 사실상 비핵화와 관련해 새로운 조치를 약속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높게 평가한 미 언론 보도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대체로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8일 마이크 폼페오가 김정은으로부터 얻은 것이 무엇인가, 네 가지 주안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외부 검증단을 초청하기로 했으며 미북 양측이 이번 만남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관한 선언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목록을 넘기고 핵탄두와 운반 시스템을 포함한 핵무기를 폐기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은 미북 양측의 발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신문은 미 과학자연맹의 에덤 마운트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미 검증단이 폐쇄된 풍계리 핵실험장에 방문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핵실험장 사찰 허용은 북한이 대화를 지속하고 싶다는 강한 신호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군축 조치는 아니라며 그동안 상징주의에 만족해온 행정부에 제공한 또 다른 상징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MBC 방송은 국무부의 평가와 달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양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사찰 땅 방북을 초청한 것은 이 실험장을 폐쇄했던 6개월 전과 사실상 다른 조치가 아니라며 새로운 돌파구로 옷 입은 낡은 양보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며 북한의 조치를 전문가들과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고 MBC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USA Today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가 검증되더라도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 이후 세부 내용 없이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폼페오 장관의 사흘에 거친 아시아 순방이 종료된 현재 무엇이 성취됐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통신은 폼페오 장관이 평양에 도착한 순간부터 북한 관리들은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고 또 미 최고위 외교관이 논의의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공간이 작음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번 방북에 동행한 기자를 인용해 공항에 마중 나온 북한의 김영철 통일정선부장이 폼페오 장관에게 단 3명만 김정은 위원장 면담에 참석할 수 있으며 통역사는 참석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짧지만 긴장감 흘렀던 이 장면은 폼페오 장관이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아주 작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폼페오 장관은 미북 양측이 조속한 시일 내 2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가까운 장래에 김 위원장과 만나길 고대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지난달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곧 만나길 원한다고 말했을 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후속 협상에서 자신의 상대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최선희 부상이 중국과 러시아 방문으로 이번 평양회담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미북 대화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주요 언론들은 폼페오 장관의 중국 방문에도 주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베이징에서 미중 긴장 발발이라는 제목의 8일자 기사에서 미국과 중국 최고위 외교관 사이 발생한 공개적 대립은 양국 관계의 급속한 악화를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무역 문제를 둘러싼 미중 두 나라의 긴장 상태가 북한에 대한 협력을 위태롭게 하고 장기간의 불협화음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의 특징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 협상에 전면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2차 정상회담에서 빅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였다는 지적인데요. 오늘도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폼페오 국무장관을 직접 면담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김 위원장은 지난 7월에 3차 방북 때를 제외하고는 매번 폼페오 장관을 면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폼페오 장관이 평양에 머문 약 7시간 중에 무려 5시간 30분을 함께했습니다. 오전에 회담하고 오찬을 함께한 데 이어 오후에 다시 회담에 나선 겁니다. 한국 청와대는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오 장관과의 만남에 무게를 두고 충분한 시간과 성의를 다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 정도면 김 위원장이 폼페오 장관과 직접 협상을 벌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대화 상대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인데요.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오찬에만 배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폼페오 장관과의 여러 차례 회동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한 질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강경파인 김 부위원장을 마땅치 않아 하는 폼페오 장관을 배려한 조치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신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을 배석시켰습니다.
네,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서려면 현안을 꿰뚫고 있어야 할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이미 폼페오 장관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한국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사람들은 그가 준비가 철저하고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에 직접 나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실무자 수준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일을 현장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도 높일 수 있는데요. 북한과 같은 1인 지배 체제가 아니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의 입장과 의도 등을 여과 없이 전달받고 미국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도 직접 전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오 장관과 직접 협상에 나섰지만 비핵화나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진전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공개된 결과를 보면 분명 그렇습니다. 게다가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의 경우 이미 폐기가 이뤄진 시설에 대한 사후 검증에 나서는 것인 만큼 새로운 조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 폼페오 장관의 회동에서 공개되지 않은 진전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중대한 진전을 공언하고 있고 무엇보다 2차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가 거의 완료된 점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네, 그렇다면 비핵화와 관련한 빅딜이 2차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지난 6월의 1차 정상회담은 원론적 수준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데 그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2차 정상회담에서는 양측 모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안보 분야에 업적이 필요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진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미북 2차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에 대한 추측이 많던데요.
시기에 대해서는 비핵화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담보될 경우 중간선거 이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선거 막바지에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방문이 부담인 만큼 워싱턴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회담 시기를 중간선거 이후로 할 경우 미국과 남북한 세 정상의 종전선언을 감안해서 장소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9일부터 12일까지 싱가포르와 베트남, 태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국무부가 8일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포드 차관보가 싱가포르에서 확산 대응 방안과 대북 압박 캠페인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성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베트남에서는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유지하는 데 계속 전념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이란, 북한 통합제재법 이행 문제와 핵기술을 평화롭게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태국에서는 대북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북한의 불법 확산 활동 방지를 위한 협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태국 당국자들과 핵 기술을 평화롭게 사용하는 데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룰 것이라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 행동은 줄어든 반면 위협 능력은 여전하다고 워싱턴의 보수 성향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 행동 패턴은 줄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부족해 그 역량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위협 행동은 줄었지만 충분치 않은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조치로 북한의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한 위협 능력은 변하지 않았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연례 2019 미 군사력 지수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중동의 테러리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테러리즘 등 6개 대상에 대한 위협 행동과 위협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북한만이 유일하게 위협 행동 면에서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가장 심각하게 분류된 적대적 점수에서 두 단계 내려간 시험적 점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핵심 이익에 대한 위협에서도 북한은 지난해 유일하게 최악인 심각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높음 점수를 받아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더는 북핵 위협은 없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역량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협 능력 면에서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보유 현황 추정치를 소개하며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두 번째로 심각한 축적 점수를 줬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은 북한이 3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2016년 말 기준 북한이 적게는 13개에서 많게는 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해마다 3개 내지 5개를 추가 제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지난 27년간 이뤄진 8차례의 외교적 접근이 실패한 뒤 마련된 첫 성과물이지만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핵미사일 역량이 한국과 일본, 괌 내 미군 기지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또 북한은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 800기와 노동 계열의 중장거리 미사일 300기, 무수단의 화성 계열의 중장거리 미사일 50여 기를 배치하고 있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을 계속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군병력은 수백만 명으로 특히 경고 없이 한국의 수도권을 직접 공격할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 90마일 이내에 전체 병력 70%를 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방안이 모색됐지만 이는 지난 1972년과 1992년, 2000년 그리고 2007년 공동성명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이후 북한은 해당 약속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 국가정보국이 올해 세계위협평가서에서 북한을 한국과 일본에 대해 심각하고 점증하는 위험국으로 규정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개발 확장이 미국과 우방국에 대한 경고 없는 공격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을 오가는 항공기들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제재의 영향으로 운항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10월을 기준으로 베이징과 평양을 왕복하는 항공편은 일주일에 8편이었습니다. VOA가 항공권 전문 웹사이트인 구글 플라이트와 항공기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 레이더 24 등을 확인한 결과 고려항공은 수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 동안 하루 한 차례씩 평양, 베이징 왕복 노선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또 중국의 에어차이나도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회씩 항공기를 해당 노선에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고려항공은 과거 여름철 성수기에 베이징 노선을 주 5회 스케줄로 운항한 적이 있지만 국제사회 제재 등의 여파로 지난해에는 이런 모습이 감지되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주 5회에서 4회로 운항 횟수를 줄인 뒤 10월부터는 3회 이상 운영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10월에 접어든 이후에도 주 5회 스케줄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승객 여부에 따라 아예 노선을 운항하지 않거나 주 2회 정도 운항했던 에어차이나 역시 올해는 오히려 증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차이나는 해당 노선에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737 여객기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고려항공과 에어차이나가 운항 횟수를 늘리면서 평양과 베이징을 연결하는 항공편은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두 항공사 모두 월요일과 금요일에 노선을 운영하면서 이때는 하루 두 대의 항공기가 평양과 베이징을 왕복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아닌 다른 도시들도 과거보다 고려항공의 운항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셴양입니다. 과거 고려항공이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마다 항공편을 띄었던 셴양은 현재 월요일이 추가돼 주 3회 스케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일과 6일에는 기존 노선 외에 추가로 특별 노선이 편성돼 하루에 고려항공기 2대가 셴양과 평양을 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과거에는 주로 약 80석 규모의 안토노프 AN-148 기종이 셴양 노선에 이용됐지만 최근에는 14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투폴레프 TU-204 기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정기 노선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상하이에도 TU-204 기종이 주 2회씩 꾸준히 향하고 있고 전 세계로 알려진 고려항공의 다리엔행 항공편도 매주 일요일과 목요일 국제항공 레이더망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려항공이 또 다른 해외 취항지인 블라디보스토크에 인류신의 IL-62M 기종을 정기노선 운영일인 8일에 투입해 주목됩니다. 고려항공의 IL-62M은 만들어진 지 39년이 된 노후 기체로 현재 제한적인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경우 안전상 이유로 고려항공이 보유한 TU-204 기종 2대와 AN-148 기종 2대에 대해서만 자국 내 영공 진입을 허가한 상태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이 만든 인류신의 항공편에 대해선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고려항공은 이번처럼 다른 지역으로의 항공기 운항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IL-62M 기종을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운영되는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에 투입하는 경우가 관측돼 왔습니다. IL-62M 기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기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포착된 건 고려항공이 보유한 일반 기체입니다. 이처럼 최근 몇 년과 비교해 평양을 연결하는 항공편의 운항 횟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국제사회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항공이 취항하는 나라만 놓고 볼 때 중국과 러시아 두 곳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려항공은 2016년까지만 해도 최대 10여 개의 해외 도시에 취항했었습니다. 그러나 고려항공이 정기적으로 들렸던 태국과 쿠웨이트, 파키스탄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자국 내 영공 통과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또 2014년까지 고려항공의 정기 취항지였던 말레이시아도 북한 국적 항공기의 이착륙 등을 금지하겠다고 밝혀 정기 노선 재개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아울러 2016년에는 중국 칭다오와 진안, 타이위안 등의 전세기 노선이 개설됐지만 올해에는 다른 한 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지난해 북한에서 태어난 어린이의 기대 수명이 한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보다 10년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의 중위 연령은 34세로 세계 평균보다 4살 이상 높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북한에서 태어난 어린이의 기대 수명이 71.9세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은 최근 발표한 인간 개발 지수와 지표 2018 통계자료 개정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2017년생 북한 남자 어린이의 기대 수명은 68.3세로 75.3세를 기록한 여자 어린이보다 8살 적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은 72.2세로 북한은 이보다 0.3세 적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 74.7세보다는 2.8세 적었습니다. 한국은 82.4세로 북한보다 10.5세나 더 많았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7년에 북한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같은 나이에 한국 출생 어린이보다 10.5년을 덜 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북한 어린이들은 건강 기대 수명에서도 큰 차이가 났습니다. 2016년 태어난 한국 어린이의 건강 기대 수명은 73세로 나타난 반면 북한 어린이의 건강 기대 수명은 64.6세로 8.4년 더 적었습니다. 건강 기대 수명은 기대 수명에서 질병과 사고 등으로 인해 일찍 죽거나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이 손상된 기간을 빼고 계산한 수명으로 건강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기간이라는 학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중위 연령이 34세로 세계 평균 29.6세보다 4.4세 높았습니다. 중위 연령은 전체 인구의 나이를 합해서 사람 수로 나눈 평균 연령과는 달리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연령을 말합니다. 따라서 북한 인구의 절반은 34세보다 많고 또 다른 절반은 34세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7년 현재 북한 전체 인구 2,550만 명 가운데 15세에서 64세 인구가 1,780만으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이 240만, 5살 미만이 17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삼림 황폐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현재 북한 전체 국토에서 삼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41.8%로 1990년보다 38.7%나 줄었습니다. 북한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23.1%에 그친 반면 나무와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 비율은 81.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장마당과 민간경제가 과거보다 활성화되면서 한국인들의 연봉 등 삶의 수준에 관심을 갖는 북한 주민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봉은 미화로 약 20만 달러, 군인 병장은 4,200달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은 임금을 얼마나 받습니까? 최근 한국에 가기 위해 북한을 탈출한 여군 출신 탈북 여성이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통화가 이뤄졌던 북한 내 현역 군인도 VOA에 기자의 연봉과 집값, 자동차 값에 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김석현 교수는 돈에 대한 관심은 이미 2000년대부터 장마당이 노동당을 대신하며 나타난 추세라며 북한 사회에서 돈의 위력이 그만큼 커지는 걸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00년부터는 장마당이 노동당을 대신하고 돈이 수령을 대신하고 하는 게 일단은 밑에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그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표현 방식이 점점, 그러니까 노골화되고 이렇게 뭐 그 명확해지고 하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긴 한데 그리고 돈이 해결해 주는 게 되게 많잖아요.
통일연구원의 박영자 북한연구실장도 배급제가 사실상 무너지고 북한 당국이 자립을 강조하면서 물질주의 풍조가 더 커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배급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 거의 물질주의적인 게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현금에 대한 그 돈에 대한 관념이 아주 커졌죠. 이미 그 커진 거는 2000년대부터 아주 커졌는데 최근에는 아예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도 예, 모든 뭐 배급이나 뭐, 그, 뭐 월급은 다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벌어서 자립하고 능력에 따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더 물질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진 거죠.
탈북민 구출 사업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도 탈북민 대부분이 처음부터 돈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가서 돈을 벌고 싶다는 거니까 돈은 똑같은 얘기인데 뭐 돈을 벌고 싶다는 게 굉장히 그 크더라고요. 탈북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탈북하면은 돈 얘기거든요.
남북한 국민 모두 돈에 관심이 많지만 북한을 탈출하자마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북한인들의 바람이 더 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실제로 북한인들이 궁금해하는 한국 지도자와 군인 등 공무원의 임금은 얼마나 될까? 한국인사혁신처가 올해 발표한 통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수당을 제외하고 2억 2,479만 원, 달러로 약 20만 달러에 달합니다. 40만 달러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봉에 비하면 절반 정도입니다. 또 한국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 7,427만 원으로 15만 3,500달러,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1만 6,000달러, 장관은 11만 2,000달러를 받습니다. 군인 가운데 일반 사병의 월급은 올해 87% 대폭 인상돼 북한 전사에 해당하는 2등병은 269달러, 1등병은 291달러, 상병은 322달러, 상급병사인 병장의 월급은 357달러에 달해 연봉으로 따지면 4,284달러를 받습니다. 군복무 기간 10년 동안 월급 자체가 없는 북한 병사들에 비하면 복무 기간이 21개월에서 곧 18개월로 줄어드는 한국 병사들과 비교 자체가 힘듭니다. 기업 정보 포털 자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대학 졸업사원의 평균 연봉은 4,129만 원, 미화로 3만 6,300여 달러에 달합니다.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그러나 남북한의 경제 격차가 워낙 커서 돈에 대한 개념이 적은 북한인들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근데 돈의 개념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만불이라는 돈이 상당히 북한에서도 뭐 어마어마한 돈이고 우리한테도 큰 돈인데도 무슨 일을 하면은 뭐 그냥 만불 주세요. 만불 주세요. 이게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하고 조금 약간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갖고 있겠지 생각하니까 기본이 만불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뭐 만불 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해요.
전문가들은 장마당 거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초보적인 시장 경제에 눈을 뜨고 있지만 여전히 외부와 개념을 비교하는 능력은 적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장마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면서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 시장 경제에 관한 지식과 비교 능력을 강화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미 동남부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그레이스 유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 CNN, 코카콜라, 1996년 올림픽, 복숭아, 공화당. 이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곳 바로 미 동남부 조지아주입니다. 조지아주는 15만 4천 제곱킬로미터 면적이니까 북한보다 크고 인구는 1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백인은 60%, 흑인이 30% 비율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한인들은 10만 명에서 15만 정도로 추산됩니다. 조지아주는 남부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받쳐주고 있어서 남부의 제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델타 항공사, 소포 배달 전문업체 UPS 본사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주도는 애틀란타인데요. 고층 빌딩 숲, 교통 체증은 여느 대도시와 견줄만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탈북 여성 그레이스 유 씨는 애틀란타에서 자동차로 40분 운전 거리인 작은 도시 뷰포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조용하고 깨끗한 실내 공간에 대여섯 개의 작은 방들이 마련돼 있는 피부관리실인데요. 나란히 붙어있는 관리실로 잔잔한 음악 소리가 새어 들어가고 관리실 문 틈으로 여성들의 말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바로 그레이스 유 씨와 한인 여성의 목소리인데요.
아이고, 나이가 먹어가는데
10여 개의 상점이 모여있는 단층 상가에 문을 연 전문 피부관리 샵, 이 영업소의 경영자가 바로 그레이스 유 씨입니다. 1시간가량 걸리는 피부관리를 마치고 콧노래를 부르며 나오는 그레이스 씨.
퇴근은 보통 몇 시 하세요?
9시 반. 일단은 지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한 12시간?
12시간 정도.
그레이스 유 씨의 피부관리실이 개업한 건 지난 8월인데요. 그만큼 지인들이 관리실의 고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어.
여기다가 스크린 좀 해주시고. 제가 선스크림만 발라드렸어요, 지금.
안 바르고 그대로 주무셔도 돼요.
싸게 해준다는 값이 100달러라고 말하는데요. 전문 피부관리실은 비싼 피부관리 기계와 자격증을 소지한 피부관리 전문가가 직접 1시간가량 얼굴과 얼굴 주변을 갖가지 재료를 이용해 관리를 해주는데요. 잡티나 주름 등 피부 결함과 노화를 줄이고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용하는 도구나 용품의 가격이 싸지 않으니 기본 가격에 봉사료인 팁까지 얹으면 100달러가 훌쩍 넘어가는데요. 이날 방문한 그레이스 씨의 지인은 그레이스 씨와 오래도록 알고 있는 교회 사모입니다. 이 한인 여성은 손님이 없으니 가게가 유지되겠냐며 당일 피부관리 비용 100달러에 100달러를 더 얹어줍니다. 그레이스 씨는 사모님에게 이런저런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나서 문 밖까지 배웅을 나갑니다. 올해 50살인 탈북 여성 그레이스 유 씨는 지난 2000년 북한을 떠났습니다. 딱 한 달만 중국에 머물며 돈을 벌어 다시 고향에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아, 탈북은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 나라에서 갑자기 쌀 안 주고 밥 안 주고 돈 안 주니까 우리 학병들한테서 돈을 빌려가지고 방학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방학에 이제 장사를 해라 그랬어요. 원래는 옛날에 선생님은 장사 못하겠어요. 선생님들하고 의사들은 혁명가들이니까 장사를 하지 말아라. 혁명의 보루가 무너진다. 이제 그래서 장사를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라에서 이제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방학에는 장사를 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방학에 장사를 하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자본이 개인 자본이 나라에서 이제 허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우리 학병들이었어요. 학병들한테서 돈을 빌려서
돈을 빌려 장사를 했어야 했던 그레이스 씨는 당시 나이 서른에 남의 돈을 꾸기가 싫어 돈을 벌러나간 건데요. 이웃에 살았던 동생의 말을 믿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 친구가 알았다고 누나. 그래서 어느 날 가자 해가지고 누나 밤에 강 건너왔어요. 강 건너왔는데 이제 누나 이게 그래도 옆집 같아도 중국이니까 말을 잘 통하지 않아 한 달 동안 벌고 가겠다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 사람이 누나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라. 이제 중국 아저씨가 와서 누나가 해야 될 일을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될 건지 이렇게 도와줄 거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걔는 갔어요.
네.
이제 중국 아저씨가 왔어요. 그래도 왔더니 나보고 너는 팔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예? 그 내 동생인데? 아니 그 뭐 옆집 동생이지 진짜 네 친동생은 아니잖아. 아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팔고 갔대요. 그 다음부터
아, 나는 누나 했던 사람이 예. 팔고 갔다.
예, 예. 저를 팔았대요. 그리고 간 거예요. 나 판동 가지고. 그나 가서 걔 죽이고 싶었어요. 아주 머리털 싹 뽑아버리고 싶었어. 근데 이제는 팔렸으니까 그 다음부터 나는 이제 뭐 어떤 병신한테 나는 갔어요. 팔려서. 그러다 나니까 이제 탈북이 된 거죠. 나는 원래 500위안을 벌어서 집으로 가야지. 그때 당시 다 그랬었어요. 사람들이 네. 다 이제 자기도 모르게 팔리고 말도 모르다 나니까 갇혀있고 중국 사람들은 우리를 샀으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가족을 먹여 살릴 장사 미천 500위안을 마련하려고 건너간 중국 땅. 그 길로 그레이스 씨는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체류하게 된 중국에서 15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했는데요. 미국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 저기 연결이 연결돼서 한 10개 교회를 섬기던 한국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하는데 어떤 버스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치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공항에 한국 사람은 죽어도 이 중국 정부에서 어떤 눈썹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였는데 미국 사람은 아니에요. 미국 사람은 일이 있으면 미국 정부에서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어떻게 했고 누군가가 어떻게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 답변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 정부는 무시를 당하다 못해 답변을 안 해도 돼요. 한국 사람.
한국 정부는 중국에서 자국 국민이 죽어도 당국의 책임 소재를 묻지 않는 줄 알았던 그레이스 씨는 그곳이 어디든 자국민에 대한 안전과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미국이란 나라에 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자기 사업을 하게 된 건데요. 그레이스 씨는 무슨 일이든 자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레이스 씨의 피부 관리실 벽엔 그레이스 씨가 미국에 온 이후 힘들게 노력해 취득한 자격증들이 자랑스럽게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그레이스 씨는 미국에서 단기간에 전문 피부 관리사, 마사지사가 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놨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그레이스 유 씨의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